예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감사와 찬양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늘사랑교회 1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의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예배를 이렇게 10주년을 기념하며 드려야 하나요? 바로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이 시간 기억하며 찬양하기 위해서죠. 바로 이 감사와 찬양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결국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자화자찬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세워주시지 않았으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회복될 수 없는 곳입니다. 또한 사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이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절대로 다시 모일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미래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예루살렘은 훼파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에 다 흩어져 지금 다 이렇게 떠돌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모아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이미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으면 볼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늘사랑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이죠. 물론 수없이 많은 예루살렘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왜 많은 교회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그 각 교회와 모임마다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5만 개나 되는데 내가 왜 개척을 해야지? 너무 그게 의문이라 개척을 시작을 못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 모아졌나요? 여러분, 사실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사당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아는 목사님께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매주 나가서 일단 남성역에서 휴지를 나눠주래요. 그분은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교회로 휴지가 3천 개가 배달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실 분들 있을 거예요. 파란색 휴지. 거기에 김일승하고 제 전화번호가 쭉 인쇄된 거를 제가 남성역에 가서 그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휴지를 붙잡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휴지를 주면 교회 올까? 여러분 휴지 받아서 교회 정말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몇십 년 전에는 통했죠. 그래서 제가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이 핸드폰 번호 이거 개인정보인데 이걸 길거리에 뿌려도 되나? 그럼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휴지 저희 교인들이 나눠 쓰고요. 아직도 다 못 써서 창고에 지금 아직도 수백 개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휴지도 안 나눠주고 이 교회에 이렇게 건물 4층에 있는 엘베도 없는 이런 교회에 누가 올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저희 교인이 되신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막 오라고 오라고 해서 오신 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 저를 알고 있던 분들도 계시죠. 근데 대부분은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추천하고 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근데 본인들은 안 오셨어요. 추천하신 분들은 다 자기 다니시는 분 교회에 있고 근데 그분들이 가라고 했는데 본인도 안 가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 교인이 되시고 또 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또 친구와 아는 분들을 초청하고 어떤 분들은 책을 읽고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한 영상을 보고 저희 교회에 오시기도 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방법들로 하나님이 이곳에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사실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이사 왔을 때도 교회 간판도 걸지 못하게 해서 그때 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아 그래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지 간판 보고 누가 올까? 그래서 저희 교회 간판도 없습니다. 근데 또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을 교회에 보내고 계시죠.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감사의 제목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려야 하는 제목이죠. 또한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요? 3절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상심하게 되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심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인간은 너무 잘못된 것을 자꾸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사실은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열망하고 얻고자 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오히려 가지고 있다면 인생이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 나도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상처 있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며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너희가 이곳에 오면 하나님께 더 열심을 부리면 네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조금 더 헌신해봐. 조금 더 많은 헌금을 해봐. 조금 더 많이 기도해봐. 여러분 이런 기복주의적 경향이 사실 이 한국교회의 주류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저는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이 땅에서 가져도 여전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로 이 땅에서 만들어주셨죠. 여러분 제가 왜 예수 믿으라고 지난 10년간 말씀드렸나요? 결국 제 인생 또한 예수를 믿지 않고 자꾸 다른 거 믿고 의존하다가 그 고통과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나가시며 참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되며 저도 치유받았고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도 그 치유와 은혜를 누리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정말 저도 여전히 상처 입은 태로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셨지?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제 원하는 대로 제 인생을 살았다면 저는 절대로 개척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아마 여전히 다른 교회들을 보며 아니 저 별거 다닌 사람도 저렇게 큰 교회를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지라고 생각하고 살았겠죠. 근데 정말 제가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을 맛보며 또 하나님이 이제 시키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서 정말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하늘사랑교회를 개척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지난 10년간 한 번도 내가 왜 개척했지? 나 하기 싫은데 이거 이런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뿐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도 그 은혜들을 분명히 누리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또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많은 목회자들이 또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며 참 복음과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여정.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것에 대한 우리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구체적인 일들을 행하셨나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아, 네가 잘했어. 내가 했지가 아니라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놀라운 고백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어떤 대상과 깊이 관계를 맺어 그가 누군지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성품과 그가 누군지에 대해 고백하게 되는 것을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죠. 감사는 무엇인가 좋은 일이 벌어지면 아,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찬양은 누군가 선물 하나 사줬다고 그 사람을 찬양하나요? 그건 아부죠. 아니, 누가 스타벅스 커피 사주면 아, 당신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건 아부죠. 여러분, 근데 어떤 좋은 대상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 좋은 일을 한번 해주는 게 아니라 그의 성품과 본질이 이렇게 좋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이죠. 영어로는 그냥 praise입니다. 사람한테도 쓰는 말이에요. I praise you. 아,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아, 당신 높여줄게요. 근데 하나님을 10년 동안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경험했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나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사실 한글로는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조금 더 원어를 번역하면 무궁하신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능력도 많으시고 지혜도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괴적인 행위를 일삼게 되겠죠. 여러분, 이 고출력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스포츠카. 보통 그냥 우리가 일반 타는 승용차, 승용차는 뭐 100마력, 200마력 정도인데 막 1000마력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비싼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들이 한번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출력으로 말미암아 더 심한 사고가 납니다.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비싼 스포츠카 탔는데 붕 눌렀는데 자기가 통제를 못해갖고 그냥 다 갖다 박아버려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능력은 많으세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그와 관계맺는 존재는 다 파괴되겠죠.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가 많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무기력하고 오히려 더 큰 낙심을 하게 되겠죠. 아, 내가 무엇인가 돕고 싶어요. 뭔가 하고 싶어요. 내게 생각은 너무 많아.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얼마나 낙담되는 일일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다 충만하세요. 지난 10년간 이 하늘사랑교회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 능력과 지혜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지 벌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또 들은 분들은 다시 들으셔야 하고요. 그 이후에 또 새로 계속 오셨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개척됐지? 전혀 모르는 분도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잠깐 보셨지만 저희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근데 그 집에서도 시작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원래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2년 동안 무직자였습니다. 갈 곳도 없었는데 살 곳도 없었어요. 미국에서 가진 모든 돈을 10원까지 다 털어버리고 심지어는 빚을 수백만 원 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왜 이렇게 빚까지 지고 한국에 가게 되지? 비행기카 살 돈이 없어서 빚을 지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 8년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이 돈을 계속해서 신비한 방법으로 주셨는데 마지막에 비행기 값을 안 주셔서 약간 삐진 채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8년을 돈을 주시고 왜 비행기 값을 안 주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죠. 한국에 들어오고 나니까 몇 개월 후에 미국에서 텍스 리턴이라고 해서 세금 환급이 되면서 딱 비행기 값만큼 미국에서 세금이 환급된 거예요. 이 등록금 낸 거에 대해. 그래서 미국에 있던 빚을 딱 갚고 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까 나왔던 박태양 목사님 교회에 지하실에 빈방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2년을 살았습니다. 왜 2년을 살았을까요? 저는 한 번도 개척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제 사전에는 개척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2년 후에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개척을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남의 교회 지하실에서 개척하면 안 되잖아요. 2년 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남의 교회 위에는 계명교회, 밑에는 하늘사랑교회 이렇게 붙이고, 이거는 배신이죠. 그러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아니, 네 집에서 개척해. 그래서 아, 그 집이 남의 교회 지하실인데. 그러고 있다가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 나가자. 이게 나가는 거다. 근데 돈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근데 참 제가 그때 무지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내가 이렇게 이사 가려고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좀 빌리면 이렇게 빌려주겠냐고. 내가 여기 은행 20년 거래했는데 이러면 빌려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뭘 물어봐요? 직업이 무엇이냐고. 무직이라고 했죠. 이제 앞으로 교회 개척할 거라고. 그랬더니 당연히 안 빌려주죠. 그래도 집값, 집 알아보러 돌아다녔습니다. 제일 가격이 싸게 이사 갈 수 있는 동네 봉천동을 찾았죠. 근데 그것도 보증금을 내야 이사를 가죠. 그 보증금 몇천만 원, 뭐 몇백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이사를 가요? 그래서 가격만 알아보고 오는데 사실은 아까 또 영상에 나왔던 생명이 흐르는 교회라고 김태원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래서 제 이야기를 했더니 아, 자기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돈을 얼마를 지금 주셨는데 그거 빌려주시겠다고 하셔갖고 그 돈을 빌려받아서 이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집에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가셨다. 다시 개척하실 때 저희 교회에서 천만 원을 이자 플러스 해갖고 드린 거죠.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성도 어른 두 명이었다, 애들 두 명이었던 교회가 지금 그렇게 성장한 것.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서로 흘러가게 하시면서 서로서로 성장해 나가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죠.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두 번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찬양할 때도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여기 혹시 예배 드리는 거 들키면 안 되니까 크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고민했죠. 저희 생각은 뭐였냐면 어느 학원을 빌리자. 주일날 안 쓸 테니까. 그래서 서로 지역을 나눴습니다, 그때. 그래서 뭐 동작구에 알아보세요. 뭐 저쪽 관악구에 알아보세요. 뭐 서로 나눴는데 그때 기적처럼 어느 교회에서 1억 원을 주셔서 그냥 그 다음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뚝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1억 원이 어떻게 하냐면 어느 권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교회 세우는 데 이 돈을 써달라고 그 전주에 1억 원을 갖고 오신 것이었어요. 모든 게 착착착착 맞아 떨어져 갖고 그때 사당동에 이사를 오게 됐죠. 여러분,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가자마자 1년 만에 건물이 팔렸습니다. 들어갈 때는 거기서 계속 있고 싶었어요. 왜냐면요, 월세가 엄청나게 쌌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늘 기도하기는 그냥 그 층을 층마다 인수하는 거였어요. 빨리 탁구장 망해서 나가면 3층 인수하고, 그 다음에 2층에 물류센터 있는데 거기 빨리 망해서 나가서 인수하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월세가 너무 싸고 주인 할아버지가 너무 부자라 월세를 안 올리는데 얼마 동안 월세를 안 올렸냐면 30년 동안 월세를 안 올렸대요.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6채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이 가장 싼 건물이고 나머지 건물은 막 10층, 막 15층 되는 건물이 수도권에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월세를 안 올리지.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2층 아저씨 20년 됐대. 1층은 35년 됐대. 안 나가요, 절대로. 그렇게 싼 데가 없어요, 서울에. 그런데 제가 매일 계단 다니면서 뭐인 줄 아세요? 기도했습니다. 안 나가도 뭐 우리를 위해서 안 나간 거겠지. 비워줄 거야, 결국.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땅 밟기 기도. 지려 밟으며 2층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 생각이었죠. 1년 만에 어떻게 됐나요?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건물 팔렸다고.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때 계신 분은 알 겁니다. 정말 얼마나 심하게 울었는지. 그때 금요기도에 처음 오셨던 분이 100만 원 헌금하고 하셨어요. 너무 불쌍하다고. 목사 너무 불쌍하다고. 여러분, 근데 너무너무 제 생각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우리가 인테리어 다 해갖고 거기서 영원히 머물면 좋겠는데, 아니 이렇게 쫓겨나는 게 이게 뭐지? 막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생각지도 못한 이런 건물을 마련해 주셔서 월세가 아니라 여기를 사서 들어올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거기 계속 있었으면 이 아이들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옛날에 건물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아이들을 있을 공간이 없어요, 솔직히. 그냥 임시로 조그맣게 마련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세보니까 35명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넓고 좋은 공간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너무 짧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울고.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지난 10년간 우리는 기대도 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며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셨죠. 그걸 통해 뭘 깨닫나요? 아,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과 영광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이 계획해놓은 게 많이 있으시죠. 아,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하고 내가 이때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근데 그게 다 그대로 되나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쁜 길이 주어진 것 같고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길이 좌절된 것 같은데, 바로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늘사랑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죠? 보지 못했지만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것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사랑교회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맞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무엇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나요?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대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여러분,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셀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래알의 개수보다 최소한 별들의 개수가 한 10배 이상 많을 거라고 추측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래 개수가 얼마나 많냐면, 여러분이 모래를 손으로 이렇게 딱 들어서 여러분 손 안에 들어오는 모래 알갱이가 몇 개쯤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약 100만 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한번 푸면. 여러분, 근데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래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 별들의 수는 사실 셀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뭐 과학자들이 숫자를 얘기하는데 도저히 뭐 숫자로 읽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예요. 그냥 그걸 그 정도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다? 우리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별들은 그냥 별이에요.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이름이 있죠. 뭐 수성, 뭐 화성. 근데 어떤 대상을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그 대상을 깊이 있는 관계로 잘 아는 것입니다. 이름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나요? 먼저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이름을 몰라요? 1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 있잖아, 그 머리 길고 이름만 몰라. 이게 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이름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다 어떻게 부르세요? 이름으로. 그래서 다 부르신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이 사랑이 바로 이 별들에게까지 다 미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놀라운 섭리와 그 놀라운 은혜가 이 하늘사랑교회 지난 10년간 정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사랑교회를 통해 아까 뭐 또 보여드렸지만 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님과 또 성도들이 큰 은혜를 입었죠. 여러분, 절기헌금을 저희가 지난 10년 전부터 정말 저희가 모아 보내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정말 어떤 때는 제가 정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짜릿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필요가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때를 맞추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그 사역자들과 그 교회와 선교지에 전달하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이 하나님이 와 정말 제가 그때마다 감동한 순간들이 정말 셀 수도 없죠.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갑자기 부활절 헌금을 보내야 될 때를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 지금 인천공항인데 1분만 늦었으면 자기 전화 못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타려고 인천공항에 있대. 그래서 어디 해외 여행 가세요? 그랬더니 몰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쫓겨나서 지금 절망이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필리핀에서 사역의 길을 여시는 것 같아. 지금 필리핀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는 그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가 후원을 받냐고 그랬더니 후원 받는 교회도 없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대. 왜 쫓겨나셨냐고 그랬더니 그게 원로 목사님이랑 있는데 임시로 그냥 부른 거예요.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임시로 와서 잠깐 하다 그냥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 지금 갈 곳이 없이 그냥 낙심해서 가는데 그리고 그때 마음이 동해서 목사님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서 그때 필리핀으로 헌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지 몰랐어요. 근데 한 2년 후에 그 목사님이 거기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죠. 목사님 아마 그때 기억 잘 못하시겠지만 그때 그날 그렇게 연락하시고 헌금을 보내시지 않았으면 아마 자기 부부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사역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냥 절망한 채로 떠나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그때 자기가 그런 후원을 받으며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구나. 나는 목회에서도 실패하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자구나라고 절망했는데 그때 한 줄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아마 그 일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이 사역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시며 그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분이 지금 필리핀에서 한글 학교를 하시고 아이들을 모아서 지금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나중에 꼭 한국에 가면 자기가 어떻게 그 일로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나누겠다고 메일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계획할 수 있나요? 근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순에 있는 원리교회에 저희가 그때 1700만 원 넘게 헌금했는데 그 일 또한 정말 아주 짜릿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크리스마스 헌금을 저희가 보내야 돼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끝까지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어느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결혼식을 갔습니다. 남이 교회니까 뭐 그 교회 어떻게 해놨나 주보도 보고 막 돌아다니는데 거기 벽에다가 그 교회에서 여름에 갔던 농노촌 선교 사진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교회가 크니까 이렇게 농노촌도 많이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구나. 딱 근데 사진을 보는데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는 목사님입니다. 전화만 한번 통화했던 분이에요.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신다는 얘기만 들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이분인가?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어제까지 30일을 사모님이랑 아침 금식을 하고 기도하셨는데 응답이 없으셔서 다 포기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30일 전에 자기네 교회에 봉고차가 있었는데 그게 고장나서 예배를 못 드리시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가 10명밖에 안 되는 시골교회입니다. 5명은 할머니, 80세가 넘은 할머니고 5분은 장애인이에요. 이 목사님이 예배 전에 1시간 동안 동네를 돌면서 성도들을 모아갖고 모시고 와서 그분들과 예배드리고 모시고 가고 이래야 예배가 되는 그런 시골교회예요. 근데 봉고창 고장 나버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마침 그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딱 10주년 되셨대요. 그러니까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10년 만에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셔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근데 또 꼭 낙심되려면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비교가 돼야 더 낙심이 심하거든요. 바로 옆에 동네에 자기랑 같이 부임해온 목사님이 있는데 이 교회는 원래 이 교회보다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10주년 됐다고 이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교회에서 이 목사님 자랑한 거예요. 아, 나 성지순례 간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낙심이 너무 깊이 된 거예요. 한 10년 목회하고 차고장 나서 더 이상 목회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 됐는데 옆에는 10년 목회하고 저렇게 이스라엘도 가고 좋겠다. 그래갖고 자기가 거기 부임한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 기도해보고 마지막으로 기도해보고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정리하자. 더 이상 우리 못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그 다음날 전화한 거예요. 그땐 저희 교회가 지금처럼 헌금이 많이 나오지 않던 때라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어떤 때는 뭐 600만 원도 나오고 어떤 때는 뭐 1000만 원도 나오고 그런데 착가격 이게 해당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세차는 아니지만 저희가 얼마 헌금이 나올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한번 먼저 차를 알아보시라 동네에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알아보신 차가 1500만 원짜리 3년 된 스타렉스였습니다. 그때 헌금이 1700만 원이 넘게 나와서 그때 차 사드리고요. 보험 들어드리고 그리고 교회 종탑 무너진 것까지 딱 했더니 1700 몇십만 원이 딱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다음 봄에 차에다 딸기를 10박스 싣고 오셨어요. 왜 오신 줄 알아요? 딸기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차 보여주시고 싶어서. 사모님이 제 손을 잡고 헝헝 우셨습니다. 이 차 아니었으면 자기네 다 목회고 뭐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네 앞으로 여기서 죽을 때까지 헌신하도록 이렇게 선물을 주셔서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다니 너무너무 감동해서 꼭 목사님이 차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전라도 화순에서부터 그 몰고 오신 거예요. 서울로. 안 봐도 되는데 그냥 사진 찍어 보내주셔도 되는데 꼭 보여주시고 싶대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계셨으면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이 타이밍 이런 세밀한 계획 은혜는 우리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세밀하시고 우리를 한 명 한 명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이 하늘사랑교회가 지난 10년간 이런 통로로 사용됐죠. 여러분 그거 다 나누면 우리 밥을 못 먹을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이게 하늘사랑교회의 지난 10년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지난 10년 하나님의 은혜 너무 컸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여러분들이셨어요. 여러분 전 10년 전에 이렇게 단독 목회 처음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아주 의외적인 일입니다. 공부만 10년 한다고 미국 가서 유학하고 남의교회 부교육자 하다가 단독 목회 안 해보고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그동안 제가 좌충우돌 정말 많은 실수와 많은 연약함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다 용납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고 이해가 안 돼도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요 정말 여기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설교하고 나면 막 성도들 찾아와서 막 뭐라고 하고 막 장로님이랑 회의하면 막 이 목사님이 혈압이 올라가고 며칠 동안 못 일어난대요. 장로님들 한번 얼굴 보고 회의하고 나면 너무 막 장로님들이 막 그따위로 막 하지 말라고 막 그러셔. 그래서 사실 작년 말에 연말 당회하고 저보다 나이 몇 살 많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연말 당회 때 한 3시간을 장로님들한테 구박받다가 이것도 못하냐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당회 끝나고 자기 목양실에서 앉아 계시다가 심근경색으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 얘기 정말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먼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노예 같이 임원하는 목사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임원하는 목사님이 그 장례식장에 가서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왔어요. 너무 화가 나갖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내 친구 이렇게 죽였냐고. 여러분,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연약한 저를 여러분 용납해 주시고 정말 저희 당회 뭐 정말 그냥 은혜 천지입니다. 아, 이거 할까요? 아, 하죠. 그냥 만장일치.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은혜로 받아주시고 다 그냥 하자고. 여러분, 여태까지 정말 은혜로 그냥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이 당해 어렵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은혜로 받아주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복음 설교를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주시고 은혜 받았다고 하시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시며 우리가 한 교회로 이제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고 있는 교회 정말 드뭅니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겉은 너무 화려해요. 근데 안에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미운 사람들이 있어서 1부 예배 난 가고 어떤 사람은 2부 예배 가고. 제가 교회 개척하고 어떤 목사님이 와서 교회가 싸움이 없이 유지되기 위한 유일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꼭 예배를 두 개 만들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예배에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분명히 한 예배로만 묶으면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 성공한 유일한 길이래요. 여러분, 저희 교회 한 예배로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 사랑하는 성도로 순종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돌려드리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10년을 돌아보며 그것이 은혜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개입이었음을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